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날 열린 남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4차 방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15일 대북 제재 위반을 도운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 법인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중국의 다렌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 SMS입니다. 또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6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의 제재 위반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한 수법은 미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해운 산업을 제재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이 15일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를 누르고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남북한 단일팀이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8대 40으로 완파했습니다. 종합대회 단체국이 종목에서 구성된 남북 단일팀이 승리를 거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일팀은 박혜진, 임형희, 김한별, 박하나 등 4명의 남측 선수와 북측의 로수경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 북한의 로수경 선수는 22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남북한 단일팀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타이완과 2차전을 치릅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의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중동의 바레인을 6대 0으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군사학교에서 중국의 약탈적 경제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주공간의 군사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2007년에 미사일로 지구 궤도를 돌던 인공위성을 파괴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우주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기를 배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같은 남중국해 군사화를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남미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14일 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무선 인터넷 사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서비스는 쿠바 정부가 무선 인터넷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8시간 시험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인터넷 연결 속도가 평소보다 느리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쿠바에서는 무선 인터넷, 즉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공공장소가 수백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뭘까요? 미국의 구직 사이트인 글래스도어가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25개 고소득 직종을 조사했는데요. 1위는 바로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봉이 19만 5천 달러가 넘으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요. 2위는 약국 관리자, 3위는 약사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외에 상위 순위에 드는 이 직업의 상당수는 최신 컴퓨터 관련 기술 직종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자료 분석 전문가 등 25개 직종 가운데 13개가 기술직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2개가 더 늘었다고 하네요. 자, 이번 조사는 기업 경영인이나 스포츠 스타, 배우 같은 특수 직종은 배제한 거라는데요. 글래스도어 측은 지난 수년간 기술 직종이 고소득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번 결과는 그런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용주들이 유능한 기술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32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4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는 23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3도, 함흥은 22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The Beach Boys의 노래입니다. 매력적인 미서부 캘리포니아 아가씨들이 제일 좋다고 노래하는 California Girls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터키가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료를 복납해서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의 행동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터키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다고요?
네, 자동차의 120%, 술에는 140%에 달하는 초고율의 보복 관세를 터키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단행했습니다. 15일자 관보의 대상 목록을 게시했는데요. 쌀, 과일, 잎담배를 비롯한 농산물, 석탄, 플라스틱, 화장품 등 아주 다양한 품목들이 망라졌습니다.
네,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예, 미국이 먼저 터키 경제를 공격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는 거라고 터키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성 원칙의 틀 안에서 관세를 인상했다고 푸아트 옥타이 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터키 국영 매체인 휴리에트는 미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관세를 두 배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자로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두 배 올려서 각각 50%와 20%씩 부과했는데요. 이에 맞서는 조치라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올린 이유가 있죠.
네.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2년 가까이 터키 현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쿠데타 기도 배후 세력을 도왔다는 혐의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가 무고하다면서 얼마 전 터키 측에 석방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올린 겁니다. 이에 맞춰서 터키 통화인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해서 지금 터키 경제 전반이 비상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터키 측은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고요?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4일 미국의 경제 공격을 비난하면서 미국 전자제품 불매를 선언했는데요. 같은 날 국영 터키 항공 그리고 트루크 텔레콤 등 터키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언론 매체 광고 집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터키와의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터키 측이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지 않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크다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터키의 국영은행인 할크 방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수 있을 걸로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터키 당국이 이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 터키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인 페틀라흐 귤렌을 송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귤렌이 지난 2016년 쿠데타 기도를 배후 조종했다고 지목했는데요. 귤렌의 신병을 인도받을 때까지 미국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반면에 미국은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지 않으면 터키와 어떤 문제도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양측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브런슨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풀려나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 법원은 15일 브런슨 목사의 석방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5일은 73년 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인데요. 아시아 각국에서 행사를 치렀군요.
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은 마무리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 한국에서는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부 주도하에 기념식이 치러졌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올해 종전기념일 행사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네. 자, 특히 올해 의미가 컸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종전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의 연호를 따지는데요. 아키히토 천황 치세 30년 차 올해를 헤이세이 30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주체 102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네.
예, 내년 4월에 아키히토 천황이 물러나고 나루히토 황세자가 새로 즉위할 예정이라서 연호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본은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한 시대를 마감하는 종전기념일 행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도쿄 부도칸에서 제73회 전국 젊을자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아키히토 천황은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추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일본의 과거 전범을 상기시키면서 그 책임을 강조한 걸로 주요 매체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총리도 추도사를 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전쟁의 공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관해서 깊은 후회, 애도, 반성 같은 표현을 종전 기념일마다 써왔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내각 출범 후 반성이라든지 사과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아서 주변국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이 아베 총리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에 더해서 이 신사 참배 문제가 또 불거졌다고 하죠.
네,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에 여야 의원 50여 명이 합동 참배를 하고요. 아베 총리는 공물료를 복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군인과 민간인 등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인데요. 도조 히데키 등 2차 대전의 A급 전범자 14명이 합사돼 있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참배할 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참배와 공물료 복납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참배란 말 그대로 신사에 직접 가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거고요. 공물은 제단에 바치는 물건들입니다. 공물료는 이 공물을 구입할 헌금이고요. 제단 좌우에 세우는 화분인 마사카키가 가장 중요한 공물입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현직 총리 신분으로 처음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가 중국과 한국이 강하게 반발해서 이후는 해마다 마사카키나 이 마사카키를 살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간접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와 이 아베 총리의 공물료 복납에 대한 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잘못된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 명의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 전쟁 A급 전범을 합사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기를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일본에 비판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5일이 일본의 투항 기념일이라면서 일본은 야스쿠니 참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73년 전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일본이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중국을 포함한 2차 세계대전 피해국 국민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곡물료를 복납하고 참배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밝혔는데요.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줄 걸 촉구한다면서 그래야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고요.
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3주년 광복절, 70주년 정부 수립 경축식을 거행했는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통일 경제 특구 구상을 지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군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4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 위의 하늘을 중국의 영공이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필리핀 대사와 다른 외국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취임 후 줄곧 친중국 행보를 보였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태도에 왜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근처에 중국 당국이 필리핀 항공기와 선박들에 대해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즉기 떠날 것을 경고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2주 전에도 중국의 이런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그 일대는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공해이기 때문에 어떤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중국이 다른 나라 선박들에게 떠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국과 필리핀은 이 남중국해 자원 공동 탐사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특히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해역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 40% 지분만 가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등 어떠한 자원이 나오든지 간에 필리핀이 60%를 갖고 중국은 40%만 갖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변국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필리핀 국내에서는 이런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베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자원이 발견되면 당연히 필리핀 것인데 굳이 중국 정부와 나눌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일부 필리핀인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원 탐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일본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하지 않는 나라와 함께 자원 개발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하죠.
네, 사실 필리핀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실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해왔고요. 그 대가로 중국은 필리핀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국민들은 여전히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던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인데요. 이 중에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요. 2016년 7월에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동안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제쳐두고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모색해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지분을 줄이면서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우호적인 접근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당사자들, 더 나아가서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가 중국의 경쟁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걸 끊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처음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선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중국이 필리핀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내 4개 주에서 14일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버먼트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성전환자가 당선돼 눈길을 끕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잠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나포트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5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만 2천 명을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14일 네 지역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군요.
네, 미네소타, 위스콘신, 버먼트 그리고 커네티컷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졌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하죠.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미네소타주를 살펴볼까요?
네, 이곳에서는 먼저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곳의 주지사를 지냈던 팀 폴렌티 후보가 다시 주지사에 도전했는데 헤네핀 카운티 커미셔너인 존슨 후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폴렌티 전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도 나선 경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었습니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운 게 이번 예비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네. 일부 언론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데 폴렌티 전 주지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예비선거 외에 미네소타주에서는 연방 하원 5구역에 이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가 관심을 끄는데요. 일한 오마 후보가 이겼는데 일한 오마 후보 여성이고요. 또 소말리아 출신으로 무슬림입니다.
네. 자, 최근 이 다른 지역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도 이 여성 무슬림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주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라시다 탈리브 후보가 당선됐는데 팔레스타인계고요. 역시 여성 무슬림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긴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무슬림이 연방 하원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주 예비선거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역시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화제인데요. 이 트랜스젠더인 크리스틴 홀키스트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트랜스젠더라면 자신의 성별을 바꾼 사람이 말하죠.
맞습니다. 이 홀키스트 후보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바꿨습니다. 홀키스트 후보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필 스콧 현 주지사와 맞붙게 되는데요. 만일 여기서 이기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가 주지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버먼트주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역구 아닌가요?
네, 무소속인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 나왔는데 이 압도적인 표차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 상원의원은요,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이기긴 했지만 11월 본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네. 자, 버몬트 주 인근에 있는 코네티컷주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곳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서 역시 민주당 경선 결과가 주목거리입니다.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이 네드 라몽 후보가 이겼습니다. 라몽 후보는 중간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이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출마를 포기한 댄 멀로이 주지사를 잇게 됩니다. 그 밖에 이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모두 5개 구역에서 치러졌는데 이곳들은 모두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위스콘신 주가 남았죠?
네, 먼저 상원의원 경선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경쟁 후보 없이 확정이 됐고요. 공화당에서는 주 상원의원인 레아 부쿠미르 후보가 이겼습니다. 주지사 예비 경선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스콧 워커 현 주지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워커 주지사는 바로 지난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었죠.
네. 이 경선에 나갔다가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주정부 관리 출신인 토니 에버스 후보가 이겼습니다. 에버스 후보는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3%포인트 차이로 이 워커 주지사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위스콘신 주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은퇴하는데 라이언 의장 지역구는 예비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기가 위스콘신 주 1구역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랜디 브라이스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브라이언 스테일 후보가 이겼습니다. 위스콘신 주 연방 하원 지역구가 모두 8곳인데 현재 3곳은 민주당, 그리고 5곳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한편 이미 예비선거가 끝난 캔자스주에서는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갔던 제프 콜라이어 현 주지사가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개표 결과 표차가 아주 적었다고 하죠.
네, 이 345표 차이였는데 결국 콜라이어 주지사가 이런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가 로버트 뮬러 특검에 기소된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5일에 마무리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이 약 2주 동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15일 최종 논고와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인단은 14일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금융사기 그리고 세금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매너포트 씨가 동료인 릭 게이츠 씨와 공모해서 수입 6천만 달러 이상을 숨겼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서 불법으로 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매너포트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이 매너포트 씨가 불법 행위가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고 모든 것이 이 게이츠 씨와 같은 주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 씨를 기소를 했지만 기소 내용이 특검이 조사 중인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이 특검이 수사하다가 별도로 밝혀낸 혐의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이 트럼프 후보 진영 그리고 러시아가 내통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하죠.
네. 자,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게이츠 씨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게이츠 씨는 증언에서 이 매너포트 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불법 행위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게이츠 씨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게이츠 씨가 외도를 하고 또 매너포트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게이츠 씨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재판이 15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배심원단 12명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평의, 평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과연 어떤 평결이 나올까요?
네, 전문가들은 매너포트 씨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구두 증언도 있었지만 서류같이 분명한 증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매너포트 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갱신한 자료인데요. 2017년 한 해 미국에서 약물 과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약 7만 2,300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해보다 약 10% 증가한 건데요. 이 수치는 예비 집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약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까?
네, 합성 오피오이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헤로인, 기타, 오피오이드가 뒤를 이었고요. 그 뒤로는 코카인, 정신자극제, 그리고 메타돈 순이었습니다. 이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을 치료하는 약물이죠.
네.
예, 이 CDC 자료를 보면요. 합성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헤로인과 처방 오피오이드, 그리고 메타돈 과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뭐 역시나 오피오이드가 문제네요.
네, 이 CDC 집계를 살펴본 전문가들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요. 오피오이드라고 하면은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말하는데 요즘 미국 안에서 이 오피오이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오피오이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죠.
네.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해주는 오피오이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펜타닐이 있습니다. 이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이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씁니다. 펜타닐은 진통제 하나인 몰핀보다 50배에서 100배나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헤로인이 있는데 이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들어갑니다.
네, 이 헤로인은 불법 마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헤로인은 이 불법 마약으로 규정돼서 판매와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오피오이드는 진통제지만 마약처럼 과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마약 성분이 있어서 남용하면 중독이 되고 또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약만 복용해야 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안에서만 약 210만 명이 이 오피오이드를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약물 과용 사태가 이 지역별로는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오피오이드 사용이 확산했던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주들, 이 매사추세츠라든가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주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하이오,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뉴저지 주는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뉴저지 주는 27% 상승했고 나머지 세 지역은 17%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난 당신이 없인 살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 난 결국 살아남을 거라고 노래하는 엘리케 이글라시아스의 I Will Surviv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캔자스주는 해바라기 꽃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얼마나 해바라기 꽃이 많은지 해바라기주다 이런 별명이 다 있을 정도죠. 한여름에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지는 벌판을 가득 메운 노란 해바라기 꽃들 얼마나 장관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캔자스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캔자스는 미국의 중서부, 미국 대륙의 거의 한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캔자스는 미국의 허틀랜드, 심장부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캔자스가 시골 깡촌이라고 생각하는 타지역 사람들을 한방 먹이는 어쩐지 자존심이 뚝뚝 묻어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캔자스라는 이름은 캔자스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카제라는 원주민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카제족을 캔자라고도 하는데요. 바람의 사람들, 남풍의 사람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캔자스주의 면적은 약 21만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서는 15번째로 큰데요. 반면에 인구는 2017년 기준 300만 명 정도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35번째에 불과합니다. 이 캔자스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건 1861년, 50개 주 가운데서 34번째로 주로 승격됐고요. 그전에는 캔자스 준주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주들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주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캔자스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스몰리 캔자스 주 관광청 홍보관 도움말 들어보시죠.
Time frame leading up to America's Civil War, Kansas
남북 전쟁 당시 캔자스는 노예주가 되느냐 자유주가 되느냐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캔자스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부에 좀 더 가깝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었죠. 하지만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캔자스는 남부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인근 남부주들의 노예제도 찬성주의자들이 습격해서 노예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피 흘리는 캔자스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캔자스주는 북부군에 속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적 현장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Give me a home where the buffalo roam.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Where a 네. 캔자스주 날씨 한번 보죠. 캔자스주는 여름 평균 섭씨 17도 정도, 겨울 평균 5도 정도 되는데요. 한참 무더울 때는 40도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안경호 캔자스주 한인회장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위도가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여름이 좀 덥고 겨울은 한국 좀 더 춥습니다. 토네이도가 1년에 뭐 수백 번 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토네이도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데요. 1년에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수백 번 온다고 하니까 피해는 없을까요? 캔자스주에서 26년째 살고 있는 안경호 씨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근데 토네이도가 보니까 토네이도 경로가 있더라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가든 도심지 개발할 때 그 통계를 내가 이제 토네드가 잘 안 움직이게 도시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26년 사도 한인들이 토네드 피해를 봤던 사람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게 사이렌이 붑니다. 토네드 오고 있다고 주거 지역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없고 벌판에는 조그만 동네들 그런 데라도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요.
캔자스 주의 주도는 토피카고요. 가장 큰 도시는 위치토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캔자스 시티고요. 오버랜드 파크는 캔자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 순위를 꼽으면 늘 선두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 중에도 캔자스주의 주도를 토피카가 아니라 캔자스 시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캔자스라는 말이 들어가서일 텐데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캔자스리를 미주리주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경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캔자스시티 자체가 길 하나 사이로, 길 하나 사이 주 경계가 돼가지고 그 동쪽은 미주리 캔자스시티, 저쪽은 이제 캔자스시티 캔자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미주리주는 캔자스주 바로 동쪽에 있는 주인데요. 캔자스시티는 정확하게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경계로 주의 경계가 나눠진 건데요. 일종의 분단 도시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시티에서 왔다고 하면 미주리 캔자스시티냐, 캔자스에 있는 캔자스시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캔자스주 쪽보다는 미주리 쪽에 있는 캔자스시티가 더 잘 산다고 하네요. 이런 몇몇 도시들을 빼곤 캔자스주도 대부분은 다른 중서부들처럼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어디나 흔한 게 옥수수밭, 콩밭이고요. 소, 돼지를 기르는 목장입니다. 캔자스주에서는 특히 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스몰리 캔자스주 관광청 홍보관의 설명입니다.
Mostly we're known for wheat, oftentimes referred to as the wheat state.
캔자스주는 밀을 가장 많이 경작합니다. 그래서 위트 스테이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자스 사람들은 1800년대부터 밀을 재배했는데요. 하지만 해충들이 많이 생겨서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품종의 밀이 들어왔는데 그건 벌레가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밀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5분의 1 정도가 바로 캔자스 산입니다. 그래서 캔자스는 전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캔자스주의 공식 별명은 The Sunflower State, 해바라기 주입니다. 노란 해바라기 꽃과 빵 바구니, 어쩐지 포근하고 정겨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캔자스주에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약 7천 명의 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캔자스주는 한국과 인연이 꽤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안경호 캔자스주 한인회장 설명 들어보시죠.
이제 보수적인 백인들 많고 근데 이분들이 참 소수민족에 대한 사랑이 좀 대단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38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나간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대구 개성고등학교 뭐 이 많은 학교 200개를 교회 학교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1910년도경에 한인 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독립군도 양성하고 1919년도에 그 서재필 박사가 여기 와가지고 독립협회의 지부를 세우면서 한인회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영락교회 그 지으신 한경식 목사님도 여기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캔자스 한인 동포 역사가 상당히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한국 교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지역이 이 캔자스 지역입니다.
네, 끝으로 리처드 스몰리 캔자스주 관광청 홍보관에게 캔자스 주 자랑을 좀 부탁했는데요. 스몰리 홍보관은 가장 먼저 사람을 꼽네요.
I tell you the people here are very friendly and very easygoing. Kansas offers.
캔자스의 자랑으로 저는 친절한 사람들을 들고 싶습니다. 보통 중서부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소탄한 사람들이죠.
맛있는 음식도 캔자스의 자랑인데요. 특히 야외에서 구워먹는 소고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65년 만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감사함을 표현했는데요. 이 트윗 한번 살펴볼까요?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un for keeping your word and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I am not at all surprised that you took this kind action. Also, thank you for your nice lette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Keep는 간직하다, 유지하다는 뜻이고 word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Keeping your word는 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Keep my word. Keep my word. Keep my word. 약속을 지키다.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un for keeping your word.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Start는 시작하다는 뜻이고 process는 절차라는 뜻이죠. Start the process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And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실종된 위대한 사람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절차를 시작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볼까요? Keep, 간직하다. Word, 말. Keep my word, 약속을 지키다. Start, 시작하다. Process, 절차. 오늘 유해 송환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을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은 이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법률에 기반한 질서를 증진하자는 구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관여를 확대할 것이며 미국의 사업 참여는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미국 임무의 주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strategy seeks to catalyze American business to do what they do best. President Trump also expects our commitment to generate greater support for a free.
폼페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공약이 우리와 같은 비전을 지향하는 모든 영내 국가들로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은 자주와 법치, 지속 가능한 번영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경제, 에너지, 기반 산업 등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분야를 지원하는 미국의 새로운 사업에 1,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경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첫 번째 구상은 협력 국가들의 디지털 연결성과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2,500만 달러의 초기 투자를 통해 협력 국가들의 디지털 연결성과 미국 기술 수출을 위한 기회 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아시아 엣지로 명명되는 두 번째 구상은 에너지를 통해 발전과 성장을 꾀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올해에만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수출과 생산, 이동, 저장, 분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폼페오 장관은 기반시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약 3천만 달러의 자금을 바탕으로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을 전담할 새로운 관계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또 새로운 인도태평양 금융지원기금을 만들어 협력 국가의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역내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사업 협상을 돕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